그러니까 힘들게 돈 벌어서 진짜 뭐 반도체 막 정말 힘들게 벌었잖아요. 적자 막 나는 거 어떻게든 견디고 막 수백조씩 투자하고 와 이제 돈을 벌게 됐어요. 그랬더니 막 너도 나도 와가지고 나도 한 숟갈 먹자, 니도 한 숟갈 먹자. 이제는 아예 그냥 정부가 대놓고 와가지고 그냥 숟갈로 그냥 푹 퍼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게 혼자 벌었냐? 맨날 하청업체 쥐어짜고 청년들은 고용도 안 되고 거기에 뭐 하청에 있는 노동자들은 맨날 최저임금 받고 있는데 나의 이 노동력이 쌓이고 쌓여서 번 거면은 좀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정부 부처인 노동부 장관하고 산업부 장관이 하루 차이로 토론회를 열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바로 지금 정바지. 안녕하세요. 압권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좀 중요하지만 민감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꽤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정말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해야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앞으로 많이 벌게 될 거고 계속 많이 벌게 될 거다. 네네. 요 얘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AI로 인한 수익은 K자 성장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초과이윤을 둘러싼 거대한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네. 산업부하고 노동부가 각각 그 초과이윤 관련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초과이윤이 뭐냐라는 얘기로 논쟁하다 끝납니다.
네.
초과이윤이라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초과이윤,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예전에 그 김용범 정책실장의 얘기 때문에 시작 촉발됐었던 얘기이긴 한데
네.
그게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이거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치적인 얘기에서는 그 토시 하나 가지고 네가 그 단어 썼냐 안 썼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워요. 근데 우리가 뭐 아권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 가지고 짜치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기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초과 세수에 대한 얘기가 있고
네.
초과 이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초과 세수에 대한 얘기는 말 그대로 원래 걷기로 예상했던 세금이 있고 실제로 걷어보니까 더 많이 거친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추계가 있기 때문에
네.
초과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초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네.
세금이 추가로 들어오면 예산이 남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면은 빚 갚는 데 주로 쓰거나
네.
아니면 지방교부금을 내려주거나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산처 장관이 교육부에다 통보를 한 게 좀 깎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0조예요. 100조.
100조. 와.
그러니까 지방교부금이라는 게 예전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네.
당연히 동의하죠.
네.
그래서 세금이 이만큼 거졌을 때 이만큼을 지방에 교부금으로 내린다. 동의합니다.
네.
근데 지방의 학생들이 점점 줄어요. 교육받을 학생은 없는데 세금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심지어 이번에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그것만 10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든 잘 쓰이고 있으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에서 적발됐던 일부 사례이긴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11명인데 관광버스가 4대가 수학여행 때 간다거나
오, 11명인데
예. 그리고 네. 애들 그냥 뭐 패드 같은 거 맨날 나눠주고
네.
뭐 이런 거 뭐 IT 교육 AI 교육 시킨다 그래가지고 패드 계속 나눠주고 이런 데 쓸 필요는 없죠. 맨날 그 학교 지분 갈고
네.
뭐 이런 데 쓸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돈 필요한 데 많은데
그쵸.
그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예를 들면 농특세도 있습니다.
네.
농특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거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이제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우리가 거래할 때마다 거래세를 내니까
농특세가 어디 붙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증권거래세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한 10조 원 이상 더 거쳐요.
네.
근데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뭐 땅이나 살까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네.
좀 우리가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했었던 농업의 장 기과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거쳐본 적이 없으니까 땅이나 살까? 농지나 좀 더 살까?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근데 만약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그거를 일시적으로 쓰고 치울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가 초과 세수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이제 8월 달에 예산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장 급한 일입니다.
네.
요게 초과 세수 관련한 얘기인데 이것도 논란이 생기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추가 세수로.
아, 아니면 요거 아 세수 아 그치 예산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군요. 네, 그러니까 네. 추가 예산이라고 쓸 수는 없고 추가 세수
추가 세수 네네네. 이렇게 바꿨어요. 네. 그리고 초과 이윤과 관련한 초과 이익과 관련한 얘기는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거를 그럼 이 그 뭐 진짜 반도체 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과급을 다 줘야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뭐 초과 이익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도 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분리된 얘기입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거는 세수와 관련된 얘기라 지금 당장 써야 되는 돈이에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그 앞단의 초과 세수가 훨씬 더 예민할 거라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초과 이익과 관련하는 얘기는 장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얘기고
네.
추가 세수는 당장 지금
당장 올해
쪽지 예산 딱 집어넣으면은 네. 먹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되게 오히려 예민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무데나 그냥 흩뿌리지 말고 그냥 나눠주지 말고 미래에 대응하는 쪽으로 쓰자.
네.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 청년들에 대한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데다 쓰자. 이렇게 방향성만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과 이유는 그래서 이제 노동부 장관이 얘기를 시작을 꺼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굉장히 반박을 세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산업부
장관 네. 김정관 장관과 김영훈 네. 장관 양 부처가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를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초과 이익과 관련한 부분들은 이거는 사실 좀 저는 그 진보적인 분들이 그 초과 이윤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 벌었냐,
네.
뭐 나라도 도와주고 뭐 그랬으니까 뭐 이래대로 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좀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문득 옛날에 사내유보금 논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내유보금이라 그러면 사내에 유보된 돈 같잖아요.
아 이걸로 혼란스러웠던 분들 많죠. 이게 그럼 왜 현금을 쌓아도 아 현금으로 쌓아둔 건 아닌데요.
사내 유보금이라면 아 그게 아니고요. 회계적으로 뭐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기업이 수백조의 돈을 쌓아놓고서 그거를 막 끌어안고서 있다 여기다가 뭐 세금을 물려서라도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노동자들한테는 쥐꼬리만한 월급 주고 하청업체한테는 단가 우려치기하고 뭐 회사 내에다 돈을 쌓아두고 있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계적인 개념에서 그 당기순이익이 나면
네.
이게 재무제표상으로 옮겨갈 때 자본금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돈은 딱 두 가지 돈만 있잖아요. 내 돈, 남의 돈.
네.
남의 돈이 부채, 자기 돈이 자기 자본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럼 반대쪽 계정에는 자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네.
자산에는 예를 들어서 건물, 뭐 공장 설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 설비 뭘로 샀어? 아 예전에 제가 벌어둔 돈으로 샀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현찰이 아닙니다. 이 논란처럼 해석을 하는 진보 진영의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초과 이윤이라 그래가지고 이윤이 있는데 뭐 공짜로 좀 더 번 돈이 있으면 좀 나눠 쓰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는 개념이다. 근데 저는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
네.
그러니까 초과 이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주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거는 주주가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냐라는
네.
거고 얼마를 벌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서는 와 돈 많이 벌었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기업이라는 곳은 자본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돈을 벌게 되면 자기 자본이 늘어나게 되죠.
네.
늘어나게 됐는데 번 돈이 똑같다.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아집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벌었는데 갑자기 그럼 200만 원이 됐잖아요.
네.
근데 200만 원이 됐는데 똑같이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익률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러면 주주들은 요구합니다. 이건 니네 초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소각을 해라.
네.
요렇게 얘기하는 것에서는 저는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와 관련한 AI와 관련한 초과 이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라는 게 맞는 개념입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네.
부분에 대한 거는 결국은 그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그런 얘기예요. 뭐 AI가 돼갖고 사람들이 다 잘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얘기인데 이게 올해 제일 핫했던 보고서 중에 하나가 스트리니 리서치의 2028년 세계 지능 위기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뭐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게 뭐 AI가 사람을 대체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되게 많이 올렸어요.
네.
그리고서 사람을 왕창 자르는 거죠. 사람 막 자르니까 그래도 생산성은 그럼 더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생산성은 높아지니까 더 줄어들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잘려가지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네.
네.
그래가지고 소비를 못해. 소비를 못하니까 뭐 매출이 안 오르는
네.
그런 구조가 생성이 되죠. 근데 스트림 리서치가 좀 그나마 좀 핫했던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이트 칼라가 먼저 잘릴 거다.
네.
이게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 주가 완전 박살났던.
네. 언제쯤이에요? 최근이요? 아니면
좀 몇 달 전.
아, 네.
그때 이게 뭐 AI가
네.
소프트웨어를 다 해버리면
아.
그 돈을 뭐하러 내고 쓰냐.
그때 뭐 클로드 코드였었나요?
예.
클로드 코드 나오면서 결국은 에이전틱 AI가 되면
예.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이 그냥 에이전트들끼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릴 테니까
예.
어도비가 왜 필요해?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러면 코드를 그 대신 짜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있었나?
네.
그러니까 이걸 위탁해서 맡겼던 데가 인도 개발자가 많더라. 그럼 인도 개발자가 많으니까 인도의 어떤 경제가 안 좋아지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들이 좀 잘리게 되면 고소득자들이 잘리잖아요.
네.
그러면 고소득자가 잘리게 되면은 그 프라임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말고
네.
고소득자의 모기지에서 부실이 발생할 거다.
네.
그러면 금융위기로 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목 성장률,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나 명목 성장률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가계소득이나 실무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거를 유령 GDP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 논의가 그렇게 복잡한 논의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논의인데 막상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들이 복잡하고 실제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로봇세 예전에 네. 한번 압권에서 로봇세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을 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로봇세를 도입을 하면은 아니 사람이 없이 로봇만 네. 돈을 벌면 그 로봇을 가진 사람만 돈을 왕창 벌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세를 내는 것처럼 뭐 로봇이 버는 거에도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상상해 볼 만한
네.
얘기죠.
네.
그러면 그 로봇에다가 인격을 줘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아, 인격 없으면 세금을 못 내.
그렇죠. 법인세는 법인격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 네.
로봇에다 인격을 부여해야 되는 거야?
네, 뭐
이거부터
네.
시작해서 거기다 세금을 물려버리면 로봇 도입을 안 하게 될 거고
네.
그럼 상대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거다.
뭐
이런 이론도 있었고요. 뭐 저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로봇을 도입한 기업이 사람을 더 고용하더라. 단기적으로는.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로봇을 붙이니까 생산성이 더 좋아졌네?
매출이 늘어.
매출이 늘어. 그러면 마케팅과 영업 인력을 훨씬 더 늘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는 걸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뇌피셜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뇌피셜을 안 하고 현실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근데 그 현실은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 데이터를 보니까 AI나 로봇을 적용하니까 고용을 더하네.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게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또 저것도 있습니다. 로봇이 다 일하면 우리 다 같이 놀면서
네.
로봇 노예제 사회.
로봇이 노예다?
노예다.
네.
사람은 놀고
네.
노예가 일하고 노예가 얻은 생산물을 가지고 사람은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좋은
네.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주로 하던 얘기죠. 근데 이거는 한계가 뭐냐면은 그 과정을 커버를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로봇이 완전히 생산성을 다 가져가게 되면은 그럼 그때 인간은 놀고 로봇을 일을 시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늘부터 인간은 일을 안 하고 로봇만 일을 합니다. 라는 세상이 된다면 가능해요.
근데요?
근데 거기서 로봇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도입이 되고,
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이 잘리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로봇 노예제를 못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럼 이 앞에 있는 잘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 그 사람들은, 예, 그쵸, 그쵸, 네.
과정의 문제가 생겨요.
아.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초과 이윤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결국은 AI 세금이나 이게 뭐 세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자발적으로 해서 뭐 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뭐 공익 재단으로 표현을 하든 뭔가 누군가 로봇이나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었을 때 거기서 생겨나는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논의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저 또 진보 좌파들 저 그 기업들 삥 뜯어가지고 그 돈 나눠 먹자고 이 논의로 진행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그 뭐 미국의 마가라든지 네. 뭐 유럽에 있는 우파들이 하는 얘기 중에 공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파들이 공정에 대해서요?
예. 네. 공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마가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에 제이드 벤스의 힐빌리의 노래라든지 그런 책에 보면 할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보살펴주고 안타까워하고 자기는 못 먹어도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런 착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그 바우처 있잖아요.
네.
바우처 가지고 마약 사고 술 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해요. 그 사람들도 힘든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저놈이 그냥 뭐 그거 가지고 술 사 먹고 뭐 하고 나같이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쟤는 어디 세금 지원 받으면서 소고기를 사 먹어.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요.
아, 공정에 대해서 감정이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공적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 물론 그 바우처 받은 사람이 무슨 1억 천금에 부자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거에서 생겨나는 그 이중적인 감성이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예전에 뭐라죠? 실업수당. 우리나라에서 실업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는 애가 어디 여행을 다녀?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단순히 야 좀 많이 번 사람이 좀 힘들게 사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내가 사회 뭐 기초수급 생활자인데 진짜 막 정말 뭐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수급 받은 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네.
좀 레스토랑 한번 가면 안 돼? 난 항상 가난하니까 거지같이 살아야 되고 기초수급을 받으니까 나는 맨날 닭고기만 뭐 치킨만 먹어야 되고 난 소고기 네. 한번 먹으면 안 돼?
네.
라는 부분들이 겹칩니다만 이게 예전처럼 예전에 자유주의 공산주의 뭐 해서 뭐 제일 작은 정부 큰 정부 복지국가 자유주의 국가 뭐 자유방위국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 다 옛날 겁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옛날 논란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그 정치 지형이 많이 달라져 있고 경제 환경도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논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과거의 시선으로 진보 쪽에서도 야 돈 많이 벌었으면 좀 나누자 라는 것과
네.
보수 쪽에서도 야, 저놈들은 일도 안 하고 맨날 뺏어가려고만 그래. 이 감성이 부딪혀서는 논의가 좀 진행이 잘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와 노동부에 있었던 간담회 얘기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산업부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긴 합니다.
예, 이주호 기자는 누구 편입니까?
웃고 말랍니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산업부의 이야기와 노동부의 이야기가 둘 다 이해는 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득이 많이 생겼을 때 그 이익에 공여한 사람들, 기여한 사람들 내지는 기여한 뭐 인프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얘기한 노동부나 아니면은 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나눠 갖자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맥락이 이제 산업부 쪽의 맥락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맥락 다 이해는 되긴 하는데
예.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논의를 시작한 거 정도의 의미?
아. 네.
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나오셨던 분들도 약간은 좀 과거의 프레임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논의는 사실은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네. 이게 뭐 따박따박 일해가지고 돈 벌고 좀 많이 벌었으면 나누고 힘든 사람들 열심히 한번 재기시키고 이런 착한 세상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극단적인 세상을 그 상정하고
네.
그 세상이 올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산업부나 노동부에서 나왔던 토론의 얘기에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중에 좀 극단적인 얘기들은 여전히 옛날 프레임에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산업부는 글로벌 무한 경쟁의 시대에 반도체 수익을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생존의 종잣돈이고 타국과의 속도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자산이다. 반박할 말이 있습니까? 반박할 말 없어요.
네네.
너무나 완벽한 얘기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뭐 2000조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는데 2000조를 쓰면 성과급 줄 돈이 있을까요?
아 그러네.
그러면 법인세는 있을까? 다 비용으로 쓰고 나면? 투자비로 쓰고 나면?
그 2000조를 성과급과 그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성과급과 그 저기 법인세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2000조를 쓸 수 있겠다. 이 정도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들은 별로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0조를 번다 한들 네. 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막 100조 벌었다면 100조는 못 벌었습니다만 500 올해 한 350조 벌었는데 네. 거기서 투자비를 한 300조 썼다. 그럼 작년에도 50조 벌었으니까 작년에 한 50조 벌었을 네네네. 겁니다. 그럼 50조 벌었다 그러면은 뭐 작년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지금 인프라 까는데 뭐 2000조 들어가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뭐 투자비랑 뭐 다 빼고 나니까 세금이 얼마 없네?
네.
그러면 초과세 수익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없죠. 네.
그리고 거기에 뭐 인건비 뭐 자식을 떠나서 성과급 줄 돈 없으면 네. 이런 얘기 별로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산업부의 얘기는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부의 시각은 사회적 합의와 공공재적 성과물이다. 라는 얘기가 이게 국가 인프라와 사회적 희생들 뭐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사회적인 배경 하에서 태어난 이익의 총량이니까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네. 얘기가 결론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일단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김정관 장관이 요셉의 비유를 들어요.
요셉
성경에 나옵니다.
네.
이집트에 요셉이 갔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2년 정도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계속 풍년이 되나? 6년쯤 되니까 아이고 이거 원래 그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팽팽 놀았다. 다 썼다.
네, 네.
근데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에 준비를 했던 요셉과 이집트는 이제 그 풍족하게 있을 때 창고를 채워놨고 그 주변에는 팽팽 놀고 다 써먹고 놀다가 나중에 7년 동안 흉년이 오니까 다 와서 곡식을 달라고 빌고 결국 땅을 다 뺏기더라.
네.
뭐 이런 얘기를 김정관 장관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해 유전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북해 유전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를 유전이 발견돼서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를 단기 소비라든지 재정 지출로 탕진을 했다.
네.
그랬더니 일은 안 하고 국가 제조업은 다 망가져버린 역사적 교훈이 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이 생기는 초과 이윤이라고 불리든 아니면 많은 이익이라고 불리든 그 이윤을 R&D 연구에 쓰고 거기에 이제 뭐 미래 생존을 위한 생산적인 재투자를 하자 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노동의 양보다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생산성 있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네.
노사 간에는 대립적인 문화가 아니라 뭔가 좀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 뭐 기업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뭐 맞는 얘기죠.
네.
뭐 별로 반박할 얘기는 없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한번 난 거 가지고도 지금 이 사회적으로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만약에 5년, 10년 계속 가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한 전제가 지금 산업부 장관의 이야기에선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자, 아껴두자. 라 그러면은 빚 갚으면 되죠.
네네.
계속 그렇죠. 빚 갚고 뭐 계속 쌓이면 국가재정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적자, 부채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제로로 부채를 만드는 게 자본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 기업이나 가정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좀 높은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 얘기들에 좀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안동현 교수님, 서울대 안동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초과 이익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네.
뭐 그래가지고 뭐 초과 세수를 계산하는 거는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초과 이익률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자산을 굴려서 벌 수 있는 돈.
아, 그게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 삼성 성과급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했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요 사업을 요 돈 가지고 요 자산 가지고 딴 사업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
아, 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교수님으로부터 그 개념을 얘기를 들었었죠.
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번 돈을 초과 이윤으로 뭐 할 수는 있는데 뭐 그거를 뭐 그렇게 얘기한들 뭐 별로 의미 없는 숫자니까 성과급에서도 논란이 좀 생겼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접고서 이제 와서 뭐 딴 거 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저는 이런 것들은 어쩌면 그 보수적인 분들이 뭘 우려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이 거기서 야 돈 벌었으니까 나눠 먹자 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끊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사후적 강제 환수가 불가하다.
사후적 강제 환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주가 있고 네. 채권자가 있잖아요. 노동자가 있고 구매자가 물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있고 그러면은 협력업체는 장비를 팔았다.
네.
그러면 장비값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끝이죠.
근데 그 장비를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더 달라 그럽니까?
아니요.
애매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영화 배우처럼
네.
내가 이 영화에 출연을 할 때 얼마를 받을 건데 이 영화가 1,000만 이상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러닝 개런티를 주세요.
네.
라고 계약을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계약을 맺으면
줄 수 있죠.
줄 수 있죠. 사전 계약이죠.
사전 계약. 네.
예. 채권자 같은 경우도 이거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내가 대출을 해줬는데 저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네.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그냥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
네.
반대로 이 사람은 회사가 망해도 그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전적으로 계약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전 계약이 예를 들어 전환사채예요.
그럼 얘기 다르죠.
전환사채에서 기업가치가 쫙 올라갔어.
주식으로 받아야죠.
그럼 나는 이걸 주식으로 받을 수 있고 사전 계약이죠.
네, 사전 계약.
네.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스톡옵션을 받던 성과급을 그러니까 성과급도 미리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내가 이만큼 벌었을 때 뭐 이만큼을 더 줄게. 뭐 네가 이만큼 성과를 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영업사원인데 뭐 매출의 몇 퍼센트를 너한테 인센티브로 줄게.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리고 임금에 대한 것도 계약을 할 수 있고 임금을 못 갚게 되면은 감옥 갑니다.
네.
임금 체불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 계약은 가능한데 번 돈 가지고 나눠 먹자는 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쥐샤오 취한 예일대 교수를 인용하면서 사전적 계약에 대한 존중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에요. 이게 지금은 돈을 좀 버는데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내부 유보를 통해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과 이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바로 빼먹자.
네.
그러니까 거위의 배를 갈라서 황금 내장을 꺼내먹자.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네.
얘기가 안동현 교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동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했었는데 반도체를 공공재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정부가 인프라를 제공을 한 거는
네.
법인세 냈잖아. 법인세를 냈으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 거고
네.
국가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에 대한 국토에 대한 인프라를 가는 건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인프라를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 냈잖아. 그럼 다 한 거지. 야, 내가 인프라 깔아줬으니까 너 돈 더 번 거에 대해서 내. 라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도 사전 계약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사전 그쵸? 계약이 그러니까 아닌 거죠.
사전의 계약은 너희가 돈 번 만큼 그만큼의 법인세를 내. 우리가 이건 강제할 거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사용료가 뭐 예를 들어 뭐 전기료도 있을 거고 뭐 물 사용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로 너희가 돈을 내라고 했던 사전 계약이 분명히 있었는데
예.
지금 논의는 너희가 그걸 내긴 냈는데 생각보다 많이 벌었네. 더 내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동현 교수님 얘기를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추가적인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법인세율을 올리는 전공법을 써라.
그러니까요.
원론적인,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을 할 거냐, AI에만 적용을 할 거냐 그랬을
그렇죠.
때, 그럼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올려버리면
그럼 다른 힘든 기업들도 다 같이 올라가죠.
다른 기업들도 거기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뭐 예를 들어 5천억 이상 되는 데만 하자.
네.
근데 그게 뭐 그럼 AI 때문에 본 건지,
네.
뭐 로봇 때문에 본 건지, 아니면 기름 팔아서 본 건지
구분이 안 되죠. 네.
이런 것들도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동현 교수님 얘기가 원칙적으로 맞는데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원칙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고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잘 맞았고. 그리고 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게 문제였고.
그렇죠. 네.
그거는 맞는데 앞으로도 뭐 그렇게 되는 거 그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삥 뜯지 않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돈을 달라 그런 거 아니냐.
네.
돈을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돈을 달라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칩스법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죠? 여기 히토리 광산
그 MP 머티리얼
MP 머티리얼 네. 거기는 정부가 지분을 취득한 거 아니냐?
지분 취득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후적 초과이익 환수를 딱 맞는 사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뭐 굳이 반론까지는 아닌데요. 네.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다 그랬는데 그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든 세액 환급을 하든 R&D 지원을 하든
같은 거
같은 겁니다.
네.
이걸 뭐 들어오기 전에 썼냐 나오기 전에 썼냐 막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네. 이거를 보조금을 줬으면이라고 얘기하면 세금 거둘 거 다 거둔 다음에 보조금이라고 그러고 세액공제 좀 세액공제금액만큼 보조금이라고 주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디테일한 거 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그 진보 진영의 논리에 대한 반박. 아니 미국도 하는데 우리 왜 못하냐.
네네.
여기에 대한 반박이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김동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법은 좀 후행적이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법에 대한 얘기가 현재의 상황과 잘 맞지 않다. 근데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뭐 몇 시간 근로제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근데 화이트 칼라가 그러니까 거기는 일하는 시간 이꼴 생산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8시간 동안 일을 하면 공장에서 8시간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엄청 많이 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몇 시간만 일해라 이렇게 한 건데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는 8시간 동안 앉아있다고 해서 8시간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해요.
그리고 안 앉아있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네.
뭐 우리 그냥 뭐 살면서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우리 뭐 저녁에 취재원들 만나서 그게 뭐 노는 겁니까?
아, 일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그 노동법상의 개념을 좀 바꿀 필요는 있는데 법은 좀 후행적이다 보니까 지금의 법 제도가 좀 잘 맞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산업부 행사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보호가 좀 과도하다라는 그 이야기의 얘기군요? 맥락으로 네.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남은 산업연구원 원장님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한 얘기를 또 하거든요.
네.
뭐 재건축 재개발할 때 초과이익환수제가 있는데 그거는 그 초과 이윤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환수를 하는 거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를 잘 만든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부적절하진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측면이 있고 영화산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영화산업발전기금은 영화표가 팔리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영화를 잘 만드는 데 써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반도체를 만들 때도 이윤을 얼마를 떼어가지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익에 대한 분배가 아니라 이거는 뭐죠? 이게 교부금 뭐라고 하죠? 이거를 지능기금?
지능기금인데
네.
지능기금이나 뭐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근데 최소한 소비자가 낸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980년대 미국의 세마테크 이거 반도체 모임이에요. 연구 네. 조직이에요. 거기처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정부가 참여하면서 산학연 형식으로 재투자해서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오히려 이런 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우리는 제3지대가 없습니다.
제3지대.
그러니까 네 돈 아니면 내 돈이고
네.
나라 돈 아니면 개인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익재단이라는 게 없어. 공익재단은
네.
재벌들이 돈 빼먹으려고 자기네 세금 들려고 아니면 혹시 나라에서 막 죄를 적거나
네.
그러면 재단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뭐 자기네들이 이사장하고 대대손손
그쵸.
물려받고
네.
이런 게 제3세계처럼 느껴지는 게 있고 사실 시민단체들도 그 대부분의 기반이 정부 돈으로 많이 움직여가지고 정권 바뀔 때마다 시민단체들의 그 풍족함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3의 지대에 대한 저기가 좀 약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정부는 정부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고 제3의 뭔가는 제3의 뭔가를 하는 그게 좀 달라요. 우리랑 인식이.
네.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세마테크 사례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은 아까 제가 세금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세금이 됐든 기금이 됐든 증여가 됐든 기부가 됐든
네.
아니면 모금이 됐든 어쨌든 뭔가의 형태로 돈이 모인다는 개념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네.
이거를 그 세금이냐 아니냐 뭐 이걸 얘기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경총 경총은 세죠. 경총은 네, 그렇죠. 굉장히 사용자 단체니까.
지금 산업부 토론회에서 나왔던 거죠?
예, 예. 네. 여기는 일단은 성과급 자체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 교섭도 할 수 없고 파업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먼저 했고요.
네.
이익에 대한 분배는 경영 전략적인 판단이다.
네.
이것도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익을 가지고 노동자들한테 더 줄지 아니면 설비 투자를 할지 아니면 나중을 위해서 유보금으로 냈둘지 아니면 그거를 배당을 할지 이거는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고 저는 홍익대 박명호 교수님 얘기도 좀 흥미로웠는데
네.
박명호 교수님은 아일랜드 미래 아일랜드 기금이 2024년에 만들어졌대요. 근데 여기도 좀 특이했던 게
네.
아일랜드가 돈 제일 많이 세수 거치는 게 뭐죠?
그 제약이죠.
제약.
네.
그것도 다국적 기업이죠.
그렇죠. 본인들 국가도 아니, 본인들 기업도 아니에요. 다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네, 네. 다국적 기업이 약간은 좀 법인세 좀 낮춰준 거 뭐 이런 것들 네. 이것저것 해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다 세금을 아일랜드에다 내잖아요.
네.
10년 전에 비해서 법인세 수가 7배가 늘었대요.
아, 세금을 깎아줬더니 훨씬 많이 들어왔군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 세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일랜드에서도 고민이 됐었던 거고
아하.
이거를 선심성 예산으로 쓸 경우에는 이게 뭐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는 돈이고
네.
뭐 이거를 그냥 흩뿌린다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서 2041년까지는 기금 인출을 금지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3에서 5%만 인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3대 메가 트렌드 위험에 대응하는 조건으로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성과가 해당 기업만의 투자와 역량만으로 이루어진 거냐, 사회적 인프라,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과 결합돼 있다. 기업 이익을 재원으로 기금 조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
네.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반도체 투자하고는 약간은 좀 다르죠.
근데 이 내용도 사실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박명호 교수께서 하신 말씀은 세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 기업 이익과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많아졌을 때의 이야기와는 조금 결을 달려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약간 테크니컬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아져서 세수가 많이 거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그런
그러니까
차이요?
그거를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으로 법제화를 해서 받아낼 거냐
아~
아니면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도록 할 거냐
아
근데
그러네.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라 한들 내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뭔가 압력을 해서 이게 조세냐 준조세냐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아하. 테크니컬하게 보는 것보다는 그게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를 고민하는
그래서
게
아까 처음에
싶어요.
그 개념을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라고 잡아주신 거군요. 이게 세금이 됐든
예.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모인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의 개념으로 한번 이 사안을 바라보죠.
모으는 것이 필요하냐
네네.
라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한 거고 모으는 게 필요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라는 것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센케 또 나와야죠. 한국경제인협회
오.
옛날 정경련
네네.
여기는 법인세율도 올리면 안 된다. 법인세율이 이미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불리하고 재투자에 소홀하면 중국에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부 토론회를 한번 볼게요.
그러시죠?
노동부 토론회에서는 일단 그 김영훈 장관 모두 발언이 제일 셌던 것 같아요. 기업의 천문학적 성과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기업의 혁신, 노동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임은 분명하지만 이거는 맞죠.
네.
기업의 혁신과 노동자의 헌신,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 반도체 슈퍼사이클,
네.
정부의 지원, 세제 혜택, 전력 용수 인프라 지원, 원하청 노동자의 노력, 밀양 산골 할머니의 처절한 외침, 고압 송전탑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역 갈등, 산재 노동자, 천문학적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초익의 총량이지 않겠느냐. 약간 좀 불편한 얘기들이 좀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 그러면서 투자냐 분배냐는 낡은 문법이다. 뭐 제가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좌파적 시각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의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분배냐 투자냐 성장이냐 분배냐를 나누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동반성장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게 공정한 분배가 확실한 재투자다
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한 분배가 확실한 재투자다.
네. 그런데 제가 그 고용부 장관 얘기 중에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었던 거는
네.
새로운 사회계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가 토론을 시작하는 이유다.
어, 네네.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ILO 3자주의 정신에 걸맞게 정부는 결론을 내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대화를 촉진자가 되겠다. 요 부분이 네. 저는 어쩌면 지금 딱 요거 하나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의 지금 답을 찾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자기네 친한 패널들 불러다가 하는 대화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이 토론회를 바라보는 우리도 최대한 관대하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이런 왜 이러지 말고.
예. 네. 그리고 지금 되게 단기적인 시각에서 기존에 해왔던 문법에서 당연히 거기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인상적이죠. 이게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지금은 뭔가의 결론을 내려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대화를 좀 해보는 거. 우리가 이거 AI 시대 때문에 뭐 우리가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되는 그런 세상이 몇 달 안에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당장 내년에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나는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야. 너는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야.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누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 아까 김영훈 장관이 거기에 그 밀양 산골 할머니의 처절한 외침까지 얘기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괜히 이거 아 근데 그 할머니는 내 알바 아니고요. 그러면은 뭔가 이게 후레자식 같고
이거 제가 이제 전력기기 전기 쪽 취재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그 취재원과도 서로 약간 금기하는 단어이긴 해요. 이쪽 부분은. 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저 얘기도 그 차지호 의원도 발제를 했는데 민주당 차지호 의원 발제하고 김영훈 장관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국제노동기구 제가 또 유럽 생활 오래 했잖아요.
아 그렇죠. 직접 갔다 오셨잖아요.
아, 직접 갔죠. 제가 네. 무려 8박 10일이나 갔다
그렇죠,
왔잖아요.
그
네. ILO 갔을 때 들었던 얘기, 국제노동기구에서 같이 들었던 얘기가 전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초과이윤 논쟁도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국가자본주의, 국가산업주의 국가로 성장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실패했죠.
네.
우리나라는 성공한 국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의 꼬리표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게 맨 땅에서
네.
기업가 정신으로 성장한 기업은 그냥 기업이라 그러면 돼요.
아, 네.
근데
아.
우리는 국가산업주의로 키워왔기 때문에 얼마,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기업 돈이냐 정부 돈이냐가 되게 애매했습니다.
아, 네, 네.
그냥 뭐 정부가 은행 통해서 돈 밀어주면 그 기업 성장하는 거고, 그럼 그 기업의 성장을 네 거냐?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극적적하면서 뭐 제 몫은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이런 걸 이른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정경유착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맞는데 부패가 있고 뭐 비리가 있고 맞는데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모델로는 굉장히 괜찮았고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돈의 꼬리표가 되게 애매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서플라이 체인들이 쫙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 경쟁이 아닙니다.
왜요?
나라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큰 기업들이 많아요.
아, 네.
거기에 붙어있는 협력업체들이 아 그러면 내가 오늘 BMW랑 현대차를 경쟁 입찰을 시켜가지고 내 부품을 누구한테 팔지를 한번 경쟁 입찰을 시켜볼까?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포스코에 뭐 철강 물량 뭐 운송하시는 분들이
네네.
아, 그 포스코에다가 우리가 뭐 포스코랑 몇 군데 붙여가지고 나한테 비싸게 주는 것만 물량을 받아볼까?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나라 사이즈에 비해서 수출 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수요 독점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제 공급 독점에 대해서 많이 다루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협력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요 독점이 돼 있어요. 협력업체가 여러 곳이고
네.
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갖고 여기서 예전에는 그나마 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뭐 하자 그런 게 있었지만
네.
점점 투명성이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현대차 입장에서는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 협력, 그러니까 자기들이 회사의 최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은 없어요. 그럼 나 오늘 현대차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BMW나 가야 되겠다. 벤츠나 가야 되겠다.
안 되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ILO나 국제기구에서 보기에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노동자들은 막 있잖아요. 노동자여 연대하라.
네.
근데 대기업 노조가 저기 협력업체 노조 취급이나 해줍니까?
아니죠.
이게 안 돼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노동부 입장에서도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 뭐 해가지고 좀 재분배를 하자라 그러면은 그 노동자들은 찬성할 것 같냐? 대기업 노동자들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쫙 끌어올려서 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고 국제적으로도 이게 특정 기업이 특정 국가에 이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뭐 대만 정도 되려나? 아니면은 저기, 저 사우디, 뭐 요런 데들. 뭐 그런 데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윤동열 그 건국대 교수님께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나 이중구조의 고착화가 되게 심하다.
네.
이게 AI만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숙련 인력 같은 경우는 AI를 잘 활용해가지고 생산성이 폭발을 할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뭐 이 그 저숙련 인력 같은 경우는 AI조차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숙련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청년 세대가 갈 길을 잃게 만든다.
네.
왜냐하면 청년 세대는 그 미숙련 그렇죠, 노동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진짜 어려운 개념입니다. 상상은 잘 안 가요.
네.
그 지금의 패러다임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이게 지금의 제도죠.
네.
근데 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본다.
해고하지 말라.
네.
이게 그 기업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노동 시장 전체에서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개념이 잘 안 쓰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직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실업 상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네.
그리고 이게 내가 만약에 킥 노동자다. 그럼 킥 노동자는 노동자이자 사용자
그렇죠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노동자죠. 플랫폼의 그렇죠. 지위를 받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노동의 범위를 기업이냐 노동이냐 딱 그 기업 안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연대 임금, 사회 연대 투자 이런 식으로 개별 회사의 이익, 개별 노동자의 임금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노동을 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노동자들의 임금의 어떤 그 레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우리 기업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난 많이 주세요. 우리 기업은 돈 못 벌었으니까 조금 주세요. 요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사회 연대적인 측면으로 보자.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와닿질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그러니까, 패러다임과 잘 안 맞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잘 안 맞아요.
이 얘기만 들으면은 그러면 동일 비슷한 그 있잖아요. 우리 동일 직종 동일 임금 약간 네. 그렇게 하자 막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식의 생각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사회 연대 투자라고 했을 때 원하청 공동 혁신 투자.
원하청 공동혁신투자. 네.
이게 엄밀하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장비를 써야 되는데 진짜 이 장비를 정말 내가 가성비 있게 싸게 사는 게 나에게 이익이죠.
네.
근데 이 회사가 장비 회사가 나한테 거의 원벤더야. 나한테만 파는 애야.
네.
그럼 얘를 쥐어 짜잖아요. 얘가 마진이 없잖아요.
네.
R&D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해외 가서 구해와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얘한테 돈 좀 더 주고 R&D 많이 하게 돈 주고
네.
그렇게 해서 얘를 좀 키우는 게 중장기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구매비로 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이 회사, 장비 회사의 R&D를 지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R&D 비용 잘 안 줍니다. 협력업체들한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그 원청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장비를 싸게 살려고 하는 니즈가 당연히
예.
합당한 판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청업체가 망하게 되고 그것을 외부에서 끌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으니.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바람직하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하청업체한테 R&D 비용도 같이 주면서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원래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안 줘요. 안 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R&D 만약에 잘 되면 내가 많이 사줄게.
근데 원래 줘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 당연히 줘야죠. 아, 그러니까 내가 마우스가 필요한데
네네.
야 마우스 좀 만들어봐.
응.
그럼 만드는 비용은 줘야 될 거야. R&D 하는 돈을
줘야죠. 네, 만드는 비용은 주죠.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요런 부품이 필요해요.
네네.
근데 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네.
얘한테 야 이거 좀 한번 만들어봐. 그럼 R&D 비용을 줘. 이게 갑질이네, 아니, 이거.
아, 그게 딱 여기에서 그 수요 독점 구조라는 것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을 네. 관계가 있으니까 네네네. 나중에 많이 사줄게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회사가 와갖고 저 네. 마우스 필요한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근데 내가 마우스가 없어요.
네.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냥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안 되지. 개발비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아하.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뭐 좀 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뭐 사회 연대 투자. 그리고 미래 세대 인재 양성 투자.
네.
이것도 뭐 그런 겁니다. 미래 세대를 양성을 내가 왜 해야 되죠? 난 뛰어난 애 뽑아서 쓰면 되지.
의무는 없지 않나요?
없죠. 네. 근데 뛰어난 사람 데려다 쓰면 되지.
네.
그걸 내가 왜 미래 세대를 왜 양성을 합니까?
네.
근데 이 문제가 어떤 지금 이것도 원래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예요. 중소기업에서 애들 키워놓으면 대기업으로 다 가죠.
네.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어찌할 방법이 없죠. 그럼 뭐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은 평생 거기만 있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네.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사람 뽑아가지고 OJT를 시키느니, 저 똘똘한 애들 딱 협력업체에 가서 일해보니까 얘 똘똘해. 빼오면 되죠.
네.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인재가 양성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 양성 투자를 좀 하자. 그리고 산업 전환 지원. 내가 이걸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뭐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을 때 그런 데다가 같이 투자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초과 이익 이윤 환원 방법에 대해서 뭐 법인세 체계의 과세 표준을 뭐 이거는 한국노총에서는
네.
과세 표준 3천억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상을 통해서 거두자. 그리고 세수를 확보된 거를 AI 직무 교육, 평생 학습,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하청기업, AI 전환 지원 등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네.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청년 일자리 위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콜센터 인력이 감축되고 중견기업 채용 인력이 46%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AI 고용 영향 평가를 도입하고 고위험 AI 도입 시 사전 협의를 하고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고 고향의 총량 유지 및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자.
네.
와, 이게 역시 민주노총.
다르죠?
네네.
빡세죠?
네. 그러니까 딱 AI를 도입을 하려면
미리 네.
니네가 고용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평가를 받아라.
그리고 반대하면 하지 반대할 수 있게 이의제기권 줘라. 네.
이의제기권 줘라. 사전에 협의 안 하면 못 들어가 못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고용의 총량을 유지해라.
아, 고용 총량
신규
유지해라.
총량은 신규 채용을 의무화해라.
네.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냐 그랬더니 법인세 최고 세율을 신설하고 금투세를 시행하고 부유세를 현실화해라. 되게 올드패션하죠.
네네.
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경총이라든지 이런 데도 참가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은 산업부하고 얘기를 했던 거랑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정승일 박사님은 사회 연대 투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이게 뭐 K칩스법 같은 거
네.
했을 때 수백조의 이익이 발생을 하면 10% 정도를 적립해서 반도체 생태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소부장 협력 및 기술 투자나 인재 채용 연봉 지원에 활용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채용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돈을 좀 발전기금에서 좀 지원을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했고 그리고 홍기빈 연구위원님 같은 경우는 숙련 노동자들의 데이터를 가져갔으면
네.
거기에 대한 뭔가 사회적 타협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피지컬 AI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메타에서 굉장히 세게 논란이 됐었던 얘기입니다.
메타에서요?
네. 네. 메타에서 AI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어떤 혁신을 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메인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도메인 데이터. 그러니까 자기네 직원들이 하고 있는 찐
네.
업무.
그래가지고
이걸 뭐 마우스를 어디다 누르고 뭐 이거 다 코드를 뭐라고 쓰고
다
이런 것들을
수집했어요?
다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메타 직원들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 아닙니까?
개인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밥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노하우를 가져가서 데이터를 그 학습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되게 반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기빈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데이터 커먼스 그래서 요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 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노동자들이 숙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할 수도 있으니
네.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 얘기들 있잖아요. 뭐 원하청 공동 혁신 투자, 그다음에 고용 아 뭐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AI를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 초과 이익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초과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인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원하청 간의 어떤, 그리고 그 원청에 있는 근로자들과 하청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나 이런 문제들도 이건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해소해야 될 문제점들인 거잖아요.
아, 이주호 기자가 굉장히 예리하게 보셨는데,
네.
저는 이 토론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이 생기니까,
네.
그동안 있었던 문제 해결에 쓰자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원래 원화청 문제가 있었고,
네.
여기에 수익,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률 측면에서 엄청 차이가 많았었고,
네.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제대로 못한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이고 생산성 높은 걸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근데 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은 안 줘도 되는 돈을 더 주란 얘기냐.
네.
이건 배임 아니냐. 이런 것에 부딪혀서 이게 논의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돈이 생겼어. 그럼 그 돈 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그 돈 갖고는 할 수 있겠네.
그런 거.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원화청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
네.
이것도 우리 사장님이 돈을 못 벌고,
네.
우리 사장님이 납품하는 업체는 돈을 많이 벌어.
네.
그럼 그 돈 많이 버는 거를 우리 사장님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노동자들은 원청 나와라, 원청 나와라, 그 맨날 시위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잘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 생겼는데 좀 풀어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게 논의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네.
논의의 시작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새롭게 생겨난 재원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게 하나 들었었고, 또 하나는 논의의 주체가 꼭 정부였어야만 하는가.
네.
그러니까 정부가 논의를 시작하니까 이게 방향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는 정책으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하려고 빌드업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군불 지펴가지고 하려 그러나 보다. 그래서 약간은 정치화되는 느낌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저는 일단은 좀 학자 레벨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학계에서도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정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뭐 예를 들어 세금을,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네.
발전기금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세금으로 하는 게 좋은지, 세금을 할 때 뭐 소비세로 하는 게 좋은지, 생산세로 하는 게 좋은지, 법인세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들이 있고,
네.
실제로 그걸 적용했을 때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논문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대중의 공론회장에 한 번에 던져지기에는 너무 뜨거운 주제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또 분명히, 네. 또 분명히 그 얘기할 겁니다. 아, 그러면 초과 이윤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연구비를 좀 지원을.
아,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저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사실 요즘에 그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한동안 굉장히 돈 많이 벌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15,000달러의 그 1인당 GDP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넘어가니까 갑자기 4만 달러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면 20여 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중국이라는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냐. 그 모습의 재활 혹은 부활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이윤이 많아지게 됐을 때 그 돈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수도 그렇고 이윤도 그렇고 분명 뭔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거를 네 밥그릇 내 밥그릇으로 딱 결정을 해놓고 싸우다 보면은 이건 논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앞서 우리 권팀장님도 그렇고 계속 이제 김용원 노동부 장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번 대화 한번 시작해보자. 진짜 서로 원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고 서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제 한번 대화를 시작해보자라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안을 좀 바라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 팀장님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민한 주제이고 처음에 시작하는 논의이다 보니까 이게 좀 거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초과 이윤이란 단어가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하고 여기 송점탑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게 토론이 안 되죠.
그렇죠.
토론이 네. 안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거칠게 한번 얘기해 보고서 그리고서 이게 CR이도 안 맥힌다는 걸 서로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사람들이 봤을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젠다를 만들어낼 건데 이게 결국은 이겁니다. 초격자 혁신 생태계가 생존해야 돈을 벌잖아요.
네.
그리고 회복탄력성 있는 사회 만점왕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만드냐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먼저 나오는 거고
네.
그럼 이게 나중에 문제 생겨서 해도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더 사회적인 뭐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가 오히려 수용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게 닥쳐야 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하는 거 얘기를 시작한 거 한번 뭐 끝장 토론도 해보고
네.
뭐 연구도 해보고 그럼 네 얘기가 맞는지 내 얘기가 맞는지 한번 공동으로 연구를 해보자.
네, 네.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기업들도 사실 뭐 아쉬운 거 있었을 겁니다. 노동자들도 아쉬운 게 있었을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 되고 로봇 들어오면 사람 잘리는 거에 대한 걱정을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도 하고 노동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전직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며 그럼 여기서 라인에서 빼야 되는 사람들을 어디다 고용을
맞아요,
할 거며
맞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현대차가 파업을 많이 안 했어요. 극단적인 파업까지 많이 안 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 현대차는 워낙 오래 싸웠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의 질문을 버리고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라고 돼 있긴 한데 과거의 질문도 충분히 많이 해보고 뭐 그러면서 새로운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네.
하는 뭐 이야기를 오늘 얘기를 대화를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저는 이번 오늘을 계기로 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구나 그동안 이제 품고 있었던 서로의 문제점들이 이렇게 딱 터져 나왔구나 원래 당근 협상할 때 거래할 때도 예를 들어 만 원인데 9천 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9천 원으로 깎아 달라는 건 되지만 천 원에 주세요는 안 됩니다. 너무 극단으로 가면은 그거는 대화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씩 이제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는 선이 오히려 대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선이니까 우리도 한번 좀 마음을 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바로 지금 정바지! 정바지.